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요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개혁법의 정부 보조금이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한 위헌 여부 최종 심사에서 6대 3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반대론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을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해왔으나 대법원이 그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개혁법의 중대 걸림돌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미 의회는 건강보험 시장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은 과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란 핵 협상이 이달 말까지 타결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앞서 24일에는 이란이 지난 4월 합의한 잠정 기본투를 이행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리 알레 하메니가 최근 시설에 대한 핵사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히고 10년 이상 장기 핵 규제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겁니다. 하메네이는 또 서방 국가들에게 최종 핵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경제 제재를 해제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란과 유엔의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은 이달 말까지 정한 협상 시한 안에 포괄적인 핵합의를 이뤄야 하는 가운데 케리 장관은 26일 이란과의 막바지 협상을 위해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향합니다. 미얀마 의회가 민주주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의 대통령 선거 출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얀마 의회는 25일 실시된 투표에서 수치 여사의 대통령 출마를 가로막는 헌법조항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2008년 미얀마 군부가 개정한 헌법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를 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사별한 남편과 자식이 영국 국적입니다. 한편 수치 여사는 헌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전혀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의회에서는 군부 인사의 의석 25%를 할당하는 헌법 정안의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 자민당의 납치 문제 대책본부는 25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방안 중에는 일부 해제된 대북 제재를 부활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송금을 금지하고 조총령 간부들의 재입국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북한을 테러 지원 국가로 재지정할 것을 미국에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자민당의 요청을 검토해 납치 피해자의 전원 귀국 구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본은 북한과의 무역과 망경봉어 입항금지 등의 대북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25일 2명 더 추가돼 전체 사망자가 29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사망자 외에도 현재 77명이 메르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중 15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춤하던 추가 확진자도 이날 한 명 더 발생해 현재까지 한국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1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메르스는 한국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당초 3.8%에서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35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 예산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탈리아 로마가 2024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마시의회는 이번 결정은 최근 로마에서 대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로마는 3년 전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신청하려 했다가 당시 재정 문제를 우려한 마리오 몬티 전 총리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6월 26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5일 서울에서 개막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현인그룹 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고립과 제재를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espite international efforts, it is going down a misguided and anachronistic path.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북한이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소 개소에 때 맞춰 억류 중인 한국 국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경제대화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 고위 당국자들은 이번 대화에서 다양한 차원의 논의와 공동 발표를 통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류엔둥 부총리와 양제츠 외교 담당 부총리 등 중국 측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 정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병진 노선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측 대표단은 핵무기와 경제를 동시에 개발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고위급 대화를 통해 북한의 병진 노선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측 대표단은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양제츠 국무위원과 별도로 만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서 지난 2월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병진 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두 나라가 전략 경제 대화를 마치면서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포함됐습니다. 두 나라는 보도자료에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과 북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대화에서 사이버 안보 등 양국 간 주요 현안과 기후변화, 이라크와 시리아 사태, 남중국해 문제, 대테러 협력, 야생동물 밀거래 등 지역과 세계적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는 미국 측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콥 루 재무장관, 중국 측에서는 왕양 부총리와 류엔둥 부총리가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현인그룹 제3차 회의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25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고립과 제재를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세계 비확산 체제에 가장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 장관은 25일 서울에서 개막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현인그룹 회의의 개회사에서 평양 당국은 이란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고립과 제재를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하며 북한 당국이 조속히 깨어나 현실에 눈을 뜨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Despite international efforts, it is going down a misguided and anachronistic path, arguing that it can have both guns and butter.
윤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포와 버터를 다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릇되고 시대착오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지난달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실험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가동하려는 노력의 한 가지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한국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working to make the efforts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mutually reinforcing.
윤 장관은 북핵이라는 난제가 결국 북한 문제의 일부로서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이 서로를 강화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윤 장관은 남북 대화를 향한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한다면 비핵화로 가는 길에 대한 강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현인 그룹은 CTBT의 발효를 위한 세계 군축 분야 저명 인사들의 모임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제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틀간의 회의 결과를 반영해 26일 북한의 핵실험 금지와 CTBT의 서명과 비준을 촉구하는 서울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스 블릭스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을 비롯해 안젤라 케인 전 유엔 군축 고위 대표 등 현인 그룹 위원들과 라시나 제르보 CTBT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인 CTBT는 지난 1996년 각국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 국가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이란, 북한 등 8개 나라가 아직 서명 또는 비준을 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에 때 맞춰 억류 중인 한국 국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조치는 사실상 유엔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억류 중인 한국 국민 2명에게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한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인권 분야 수장인 자이드 최고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이번 선고가 공식적인 법 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이에 따라 북한이 최대한 빨리 이들을 석방하도록 연락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특히 이번 선고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현장 거점으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지난 23일 서울 사무소에 문을 연 데 반발한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수긍했습니다.
But clearly any threats from a member state of the United Nations.
자이드 최고대표는 유엔을 상대로 한 유엔 회원국의 위협은 매우 유감스럽고 온당치 못한 일이라며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3일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식과 거의 동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충길 씨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김 씨와 최 씨가 한국의 국가정보원 간첩으로 정탐과 모략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이들에 대해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또 북한이 서울사무소 개소에 잇따라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그렇다고 해서 사무소의 역할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라는 본래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또 북한이 분노에 찬 협박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권 문제에 최소한의 관심을 보이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며 일례로 각국의 인권 기록을 다른 국가가 검토하는 이른바 국가별 인권 상황 정례 검토 과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사무소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감시와 보고 활동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부와의 대화에도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대북 지원과 연계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이라며 조건부 지원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겪고 있는 심각한 가뭄에 대해선 북한 정부가 이웃 국가들이나 인도주의 기관들과 접촉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조건 없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3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24일 만나면서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만남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깨달았다며 할머니들이 일본 총리에게 자신들의 감정을 직접 표현할 수 있다면 일본은 이 여성들이 얼마나 부드럽고 결의에 찬 분들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남측을 위협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25일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우려에 비난과 위협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 최근 서울에 문을 연 유엔인권기구 사무소에 대한 험한 위협과 비난에 대해 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조평통은 성명을 내고 남측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라는 화근을 끌어들여 남북관계가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며 비난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평통은 성명에서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를 타격 대상이라고 지적하는 등 위협적인 용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한 외무성도 지난 23일 담화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는 자신들의 존엄과 체제에 도전하는 특대형 정치적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는 유엔이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국제기구로 유엔의 자체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유엔의 제안을 존중해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설치에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에 북한 인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한국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에 북한 관련 자료 수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협조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는 탈북자들과 접촉하는 문제는 유엔 인권기구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25일로 65주년이 됐습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3년간 계속되면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미군 역시 3만 6천여 명이 전사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혼란 중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중요한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숨겨진 영웅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미군 소속으로 게릴라전에 투입된 8240 부대는 혁혁한 전공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가 최근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6.25 전쟁 65주년 특집으로 두 차례에 걸쳐 8240 유격부대의 활동과 예하부대 지휘관을 지낸 벤 말콤 예비역 대령의 인연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북한에 40일간 억류됐다 풀려난 메릴 뉴먼 씨는 미 언론에 색다른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6.25 전쟁 참전 용사 출신일 뿐 아니라 전쟁 당시 비밀 게릴라 부대를 직접 훈련시킨 고문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뉴먼 씨는 억류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에 이런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미군 극동사령부 정보국 소속으로 9월산 유격부대의 군사 고문을 맡아 북한군을 공격하고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뉴먼 씨는 전쟁 당시 미군 정보 장교로 대북 게릴라전에서 용맹을 떨친 8240 부대 소속 9월산 유격대를 직접 훈련시켰습니다. 당시 뉴먼 씨와 함께 미 중앙정보국 CIA 특수부대 장교를 지낸 벤 말콤 전 대령은 VOA에 뉴먼 씨가 평양에 간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He was a member of my special forces CIA team in North Korea. And his results, he was looking for some of his old guerrillas.
전우애가 남달랐던 뉴먼 씨는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해 옛 9월산 유격대원들을 만났고 평양에 간 이유 역시 이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옛 전우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뉴먼 씨 억류 사건이 매체들에 크게 소개되면서 일반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8240 부대 역시 새삼 조명을 받았습니다. 8240 부대는 유엔군 산하 미 극동사령부 소속의 비밀 게릴라 부대였습니다. 전원 북한 출신으로 구성된 이 부대는 유격활동과 북한 내 첩보, 적기지 파괴, 내부 교란 등 오늘날의 특수부대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부대의 원조격인 주한이연락처의 영문 머리 글자를 딴 KLO의 한국식 발음을 섞어 켈로부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1964년 미국의 이민해 시카고에 살고 있는 전경하 씨는 9월산 인근이 고향으로 8240 부대 출신입니다. 전 씨는 당시 북한에서 공산당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자체 조직한 치안대가 피난을 떠나면서 8240 부대로 편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지방에서 자기 피난만 동네 사람들끼리 유격대가 조직된 거라고요. 수복대학교 치안대가 생겼다가서 이제 후퇴하면서 이 각 지방마다 이 모여갖고서 유격대가 됐는데 그거를 8240 부대가 이 미군 8240 부대가 이 서포트 한 거죠.
미군은 1951년 당시 만여 명의 북한 출신 민간 유격대가 서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군과 싸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후 이들에게 무기와 통신 장비, 훈련 등을 제공하면서 8240 부대를 만든 뒤 편입시킨 겁니다. 말콤 전 대령은 8240 부대가 구체적으로 미 8군에 속했고 1951년부터 최전선에서 5개 예하 부대가 활동했다고 말했습니다.
We had five different divisions of the 8240th Army Unit that was working in North Korea.
북한 출신 대원이 2만 2천 명에 달했고 많은 대원들이 북한 내부에서 21개 조직을 구성해 다양한 게릴라전과 첩보 작전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당시 육군 중위로 서해 백령도에 있던 레오파드 부대 산하 백호 부대를 담당했던 말콤 전 대령은 백호 부대뿐 아니라 8240 부대 소속 모든 대원들이 반공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All North Koreans and they were anti-communist and they hat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대원들은 해방 후 공산주의에 맞서 계속 싸웠던 사람들이 많아 김일성과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가 남달랐다는 겁니다. 백령도와 마주한 북한 장현군 출신으로 8240 부대에서 활동했던 이종훈 씨는 당시 북한군과 싸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왜 싸웠냐? 고향에 빨리 가려고 수복하려고 빨리 수복하려고 싸운 거죠. 해방 후에 5년 동안 공산 치하에서 어떻다는 걸 다 체험을 했죠. 공산주의가. 왜냐하면 우리는 남쪽을 동경하며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산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말콤 전 대령은 이렇게 대원들의 정신 무장이 투철했던 데다 두뇌가 명석한 지식층이 많아 작전을 매우 잘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Have done very well. Very smart people and do a great job wherever they are.
말콤 전 대령은 미 8군 보고서를 인용해 8.24군 부대 소속 유격대원들이 북한에서 총 4,445회에 걸쳐 다양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군을 체포했고 북한군을 상대로 다양한 게릴라전을 펼쳐 6만 9천 명을 살상하고 수천 개의 무기를 압류했다는 겁니다. 유격대원들은 베이커 공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은 뒤 적진에 낙하해 다양한 작전도 수행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인 최초의 공수부대 역할을 한 겁니다. 이들은 또 적진에 추락한 미군 조종사를 구출하는 위험한 임무까지 수행했습니다. 말콤 전 대령은 8.24공 부대가 미군과 한국군 특수부대의 모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time we didn't have special forces. And all of a sudden they had set up, Eighth Army had set up the special forces.
당시 미군은 공식 특수부대가 없었는데 미 8군이 8.24공 부대를 통해 게릴라전을 본격적으로 펼치면서 미군 특수부대 설립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8.24공 부대는 휴전과 함께 해체됐고 모든 부대의 활동은 기밀에 붙여져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말콤 전 대령은 당시 자신을 비롯한 부대원들 모두가 미국과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크게 실망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8.24공 부대원들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고향인 북한을 해방시키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있었고 미군 역시 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철수와 부대 해체 소식을 통보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말콤 전 대령은 휴전 후 미군이 8.24공 대원들의 진로를 한국 정부에 전가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 역시 비정규 병력인 대원들의 공적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know. It was a political decision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at they were concerned that the fact that some of these people might be North Koreans.
한국 정부는 북한 출신인 8.24공 대원들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고 극소수만이 대원들의 북한 내 활약에 대해 알고 있는 등 이해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많은 8.24공 대원들이 휴전 후 한국군에 편입됐지만 비정규군 출신이란 이유로 전쟁 중에 세운 공로를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미군마저 8.24공 부대의 실체를 수십 년간 1급 군사비밀로 취급했기 때문에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8.24공 부대는 휴전 40년이 훨씬 지난 1996년 전쟁 당시의 활동을 소개하는 책이 발간되면서 미국과 한국에서 조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뉴스 김영권입니다.
6.25 한국전쟁 65주년 특집, 내일 이 시간에는 8.24공 산하 백호 부대에서 활동한 대원들의 체험과 벤 말콤 전 대령의 회고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25일로 65주년이 됐는데요. 한국에서는 튼튼한 안보의 길, 하나 된 통일의 길이란 주제로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전쟁 이후 60여 년이 지났지만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안보의식을 굳건히 다지고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날 지역별로 6.25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열렸고 각급 학교에서는 6.25 전쟁 바로알기 특별교육이 실시됐습니다. 또 서울에서는 6.25 참전유공자와 참전국 외교사절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로연도 열렸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초반에 종결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 중 수많은 남한 인사들을 북한으로 끌고 갔는데요. 가족들은 전쟁이 끝난 지 62년이 지난 지금도 송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의 6.25 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으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이미일 이사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이사장님.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6.25 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먼저 어떤 활동하는 단체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납부 피해자 명예 회복.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전쟁 납북자 생사와 소식을 알고요. 또 그들을 유해를 송환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상규명이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쟁 중에 이제 북으로 다 끌려가셨는데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증언을 제록을 하고요.
네.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합니다. 네.
네. 자료를 많이 수집하셨을 텐데 그 네. 6.25 전쟁 당시 북쪽으로 끌려간 한국인 납북자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또 현재 몇 분 정도가 생존해 계신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예, 1951년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한 전국 명부에 82,959명의 납북된 분들의 인적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로하신 분들, 각계 유명 인사 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별세를 하셨을 것이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용군이나 노무장, 이런 분들로 끌려가신 분 중에 한 500여 명 그 정도가 생존해 계시지 않을까 막연한 추정을 합니다. 네.
네, 이 8만 6천 명 가량이고 또 유명인들도 계시고 노무자도 계시다고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좀 이 납북자들이 주로 어떤 이유로 납북된 건가요?
먼저 그 각계 유명 인사들, 지도층 인사들은 북한의 인재 공백 상태를 메꾸기 위해서 그분들을 이제 북으로 납북해가다가 활용을 하려고
네.
인적 자원을 활용하려고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전쟁이 좀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3년 동안이나 이제 전쟁이 계속됐는데 전쟁이 계속되니까는 자기네들 북한 내 인민군도 부족하게 되고
네.
그래서 남한에서 민간인들 청년들을 뭐 청년들이면 많이 잡혀갔어요. 한 6, 7만 명 정도가 잡혀갔는데요. 그러니까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력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6, 7만 명이 그럼 주로 군인으로 징집된 건가요?
그들이 말하는 소위 의용군이고요.
네.
그리고 군 노무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퇴할 때 식량이나 무기를 후송, 그러니까 후퇴할 때 후송하기 위한 인력으로도 뭐 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식량도 수탈하고 인력도 끌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진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상당한 규모잖아요. 8만 6천 명이면 무시할 수 있는
네.
그런 수준이 아닌데 북한은
네.
이러한 그 납북자 진상 규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3월 18일 국무총리 전원위원회에서 175명을 추가로 납북자로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 제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담화가 나왔고요.
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뭐 날조되는 거죠.
네.
정치적 모략이고 날조고 이분들은 다 자기 자발적 신념에 따라서 입북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네.
너무 어이없게 잡혀가는 것들을 다 가족들이 목격했는데 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게, 그, 성함을 적시를 했어요, 몇 분을.
네.
그러니까 백상규 이대 국회의원을 적시를 하고,
네.
또 뭐 조수항, 안재홍, 김규식, 이런 분들을,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죠, 주로.
네.
그런 분들을 적시해가지고, 뭐 자기네, 뭐 제북 인사 묘에 다 안장이 돼 있다. 그런 그 남한은 그 쓸데없는 그런 위원회 납북진상규명위원회를 걷어치워라
네.
이렇게 아주 뭐 신랄하게 뭐 맨날 그렇죠 북한이
네네 좀 하나도 변한 게 없군요
그럼요
네 그 지난 2010년에 한국 정부는 납북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그 이
네.
법의 주요 내용은 뭔가요?
저희들이 받았는 내용 중에 두 가지입니다.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하고요.
네.
정부가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예회복을 위해서 기념관을 건립하는 그 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현재 지금 4년 반을 지금 법 시행을 해왔거든요.
네.
2011년부터
네.
만 4년 반을 해왔는데 앞으로 2년 정도의 뭐 기한이 남았어요.
네.
했는데 아직도 그 진행이 진행이 좀 너무 더뎌서 조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나 보네요.
그렇죠. 진상조사 보고서는 아직 뭐 나오려면 멀었고요. 멀은 것 같고 17년에나 뭐 나올 수 있을지 정말로 너무 좀 느려서
네.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저도 좀 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그럼 네. 국민 여론을 좀 더 동원한다던가 좀 어떤 대책이 네. 있어야겠네요.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그 가족회의 의견이 좀 존중돼야 되는데
네.
네, 정부에서 일을 추진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네.
예, 조금 그 협조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네.
예, 이사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네.
예, 다음에 또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6.25 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과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끌려간 납북자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이란 핵 협상 타결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막바지 협상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향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안보와 해상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네팔에서 열린 지진 피해 복구 지원 국제회의에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3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이란 핵협상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이란 핵무기 개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핵협상 타결 시한이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막바지 협상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출발합니다. 이란 핵 협상은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됐지만은 별 성과가 없다가 지난해 이란의 하산 로하니 정부가 들어선 뒤에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말 잠정 합의에 이어서 지난 4월에는 최종 타결을 위한 틀에 합의를 했고 이제 최종 타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네.
참고로 이란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요 6개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독일을 포함합니다.
네, 이 협상 타결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타결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번 주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그동안 미국 등 서방 참가국들이 요구해온 핵심적인 타결 조건들을 거부하는 발언을 하면서 타결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데요. 하메네이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케리 장관은 이란이 앞선 협상에서 약속한 내용들을 지켜야만 최종 타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거부한 내용은 뭔가요?
하메네이는 지난 23일 국영방송으로 중계된 연설에서 핵협상에서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이란 군사시설 사찰을 허용할 수 없다는 거고요. 둘째는 핵협상 타결과 동시에 대이란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10년에서 12년 이상 핵기술 연구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과 다른 서방 참가국들의 요구와는 배치되는 겁니다.
네, 미국의 요구는 어떤 것인가요?
미국은 이란이 핵시설로 국제원자력기구에 밝힌 시설 외에도 핵무기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네.
여기에는 군시설도 포함됩니다. 또 제재 해제 문제도 미국은 협상 타결 후에 이란의 의무 이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계획인데요. 타결과 동시에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이란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군요.
또 마지막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는 기간도 미국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10년 이상, 최대 15년에서 20년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다르면 이 협상 타결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하지만 그렇게 볼 수만도 없는 것이요.
네.
물론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의 영향력이 아주 크기는 하지만은 그동안 핵협상장에서 이란 대표단의 입장은 하메네이의 발언보다 유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란 국민들은 그동안 제재로 경제가 곤두박질치면서 큰 고통을 겪었고 그래서 핵협상 타결과 이를 통한 제재 해제, 경제 활성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최종 타결을 위한 틀에 합의했을 때도 테헤란 거리에는 환영하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서 기쁨을 표시했었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란 정부도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막바지 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빈으로 출발하는 케리 미 국무장관도 하메네이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국내 정치용이고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면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미국 정부도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조시 어네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과의 협상은 여전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당사국들이 시한 내에 타결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어려운 문제들이 모두 풀렸다는 인상은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이란이 앞서 약속한 내용들을 지켜야만 최종 타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정부에서 중동 문제를 담당했던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 여러 명이 미국 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란 핵협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협상 타결을 위해 막판 양보를 하고 불완전한 결과물을 얻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미중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24일까지 4일간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전략 경제 대화가 열렸는데요. 이 내용 전해주시죠.
네, 24일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폐막 기자회견을 끝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안보와 해상 영유권 문제 등 그동안 대립해온 현안에 대해 갈등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두 나라 모두 이번 대화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화는 두 나라 사이에 열린 7번째 고위급 전략경제대화였는데요.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24일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화가 생산적이었고 또 대화에서 다룬 현안들의 폭이나 깊이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이번에 양측이 아주 솔직한 대화를 나눴고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우선 이번 대화를 앞두고 가장 민감한 현안 중 하나였던 사이버 안보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양측은 서로 상대방의 사이버 공격을 비난해왔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는 연방 공무원들의 신분 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배후로 중국이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 수칙을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중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미국 정부의 지적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사이버 해킹 근절을 위해서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대립보다는 협력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구 온난화 대응이나 에볼라 퇴치, 또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등에서는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이란 핵문제 해결 등에서도 계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대표단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면담했다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개혁과 경제 재조정 노력에 지지를 밝혔지만 중국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한반도 뉴스 시간에 전해드린 대로 양측은 북한이 핵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병진 노선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팔로 가보겠습니다. 네팔이 두 달 전 강력한 지진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요. 네팔의 재건을 돕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다고요?
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25일 세계 60여 개국 대표와 또 국제기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팔 정부는 그동안 지진 재건 비용으로 67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총 3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하루 만에 상당한 규모의 지원 약속이 이뤄졌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네팔과 이웃한 인도와 중국이 가장 많은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요. 경쟁 관계인 두 나라는 그동안 네팔에 대해서도 영향력 확대 경쟁을 벌이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두 달 전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가장 먼저 구조 요원을 파견했었고 또 재건 지원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도와 중국의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인도는 이번 회의 참가국 가운데 가장 많은 1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네. 슈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은 이 가운데 4분의 1은 무상 먼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4억 8,3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역시 이 중 절반 이상은 무상 원조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역시 큰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나라로는 2억 6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일본, 또 1억 3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미국이 있고요. 또 국제기구 중에는 아시아개발은행이 6억 달러, 세계은행이 3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지원금이 투명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왔다고요.
네, 네팔 정부는 이번에 각국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지원금은 정부가 새로 설립한 기관을 단일 창구로 해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료주의와 부패로 인해서 누군가 중간에 지원금을 착복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네팔 재건을 위한 많은 지원금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원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2010년 IT 지진 당시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서 각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치 불안과 또 부정부패 때문에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네팔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투명한 집행을 약속했는데요. 수실 코이랄라 네팔 총리는 지원과 관련해 부패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여전히 우려를 밝히고 있는데요. 지원금 집행이 정부의 단일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부패, 또 네팔 정부가 지진 피해 재건을 위한 분명한 계획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것들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네팔의 지진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팔은 아시아의 두 거대한 지각판이 만나는 곳인데요. 그동안에도 수십 년 주기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지난 4월 진도 7.8의 강력한 지진과 함께 여러 차례 여진이 발생하면서 8,800명이 숨지고 또 2만 3천 명이 다쳤습니다. 주택 50만 채가 무너지거나 파손되면서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은 지낼 곳이 없는 노숙자가 됐고요.
네.
또 총 피해 규모는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팔은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경제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 미얀마로 가보겠습니다. 미얀마 의회가 개헌안을 부결시켰다고요?
네, 미얀마 의회는 25일 실시된 투표에서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가로막아온 헌법조항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은 의원 75%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이날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388명만 찬성표를 던쳤습니다. 이로써 아웅산 수치 여사의 대통령 선거 출마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이번 헌법에 어떤 조항을 개정하려 한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미얀마의 현행 헌법은 지난 2008년 군부 주도로 제정됐는데요. 이 헌법에 따르면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를 둔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수치 여사는 사별한 남편과 두 아들이 영국 국적입니다. 따라서 야당은 이번에 이 헌법 조항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군부의 조정을 받는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겁니다.
네, 이 수치 여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헌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면서 군 인사들이 반대하는 한 헌법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면서 10월에 실시될 총선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현우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밤에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6도입니다. 남포도 오전에 흐리고 비 오다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19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30도. 개성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1도입니다. 함흥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1도. 원산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기온은 17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하루 종일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6월 26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 방송해드립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건강보호개혁법의 정부 보조금이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위헌 여부 최종 심사에서 6-3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반대론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을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해왔으나 대법원이 그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개혁법의 중대 걸림돌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미 의회는 건강보험시장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은 과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란 핵협상이 이달 말까지 타결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 앞서 24일에는 이란이 지난 4월 합의한 잠정 기본 틀을 이행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니가 최근 군 시설에 대한 핵사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히고 10년 이상 장기 핵 규제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겁니다. 하메네이는 또 서방 국가들에게 최종 핵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경제 제재를 해제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란과 유엔의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은 이달 말까지로 정한 협상 시한 안에 포괄적인 핵합의를 이뤄야 하는 가운데 케리 장관은 26일 이란과의 막바지 협상을 위해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향합니다. 미얀마 의회가 민주주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의 대통령 선거 출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얀마 의회는 25일 실시한 투표에서 수치 여사의 대통령 출마를 가로막는 헌법조항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2008년 미얀마 군부가 제정한 헌법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를 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사별한 남편과 자식이 영국 국적입니다. 한편 수치 여사는 헌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전혀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의회에서는 군부 인사의 의석 25%를 할당하는 헌법조항의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 자민당의 납치 문제 대책본부는 25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방안 중에는 일부 해제된 대북 제재를 부활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송금을 금지하고 조총령 간부들의 재입국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북한을 테러 지원 국가로 재지정할 것을 미국에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자민당의 요청을 검토해 납치 피해자의 전원 귀국 구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본은 북한과의 무역과 망경봉호 입항금지 등의 대북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25일 2명 더 추가돼 전체 사망자가 29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사망자에도 현재 77명이 메르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중 15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춤하던 추가 확진자도 이날 한 명 더 발생해 현재까지 한국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1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메르스는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당초 3.8%에서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35억 달러 규모의 경제 부양책을 발표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예산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탈리아 로마가 2024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마시 의회의 이번 결정은 최근 로마에서 대형 부정부패 사건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로마는 3년 전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신청하려 했다가 당시 재정 문제를 우려한 마리오 몬티 전 총재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오는 2017년에 2024 하계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